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양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쿠바 정부기관들의 미국 상품 수출이 처음으로 허용된다며 이로써 쿠바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규제 분야인 농산품과 역사 유물, 교육 상품, 가공식품, 공공보건 상품, 그리고 사회 간접시설 등을 쿠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비농업 품목의 경우 신용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또 쿠바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영화와 TV 프로그램 촬영, 마케팅 활동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는 이 밖에도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 노선 취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기술 교류도 반영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이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이란은 최근 핵합의 이행으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상황이어서 로하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중 양국 간 여러 무역 협약들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특히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00여 대를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이탈리아에서 마테오 렌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면담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하니 대통령에게 테러와 무기 밀매에 반대하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이란도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늘 연례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가 91점으로 청렴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90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 홍콩과 일본이 75점으로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한국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 3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소말리아는 각각 8점으로 청렴도 순위가 가장 낮은 부패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전세계 자유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95개의 나라 가운데 50개 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리아와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 소말리아, 북한 등을 최악의 자유 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마 총통이 음력 설을 앞두고 타이완 군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내일 병력이 주둔해 있는 타이핑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핑섬은 중국과 타이완 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속해 있으며 현재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곳에 새 등대를 건립하고 활주로와 항만을 확장하는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보강공사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일 미국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이오와주에서 상이용사들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토론회 시청률은 저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폭스뉴스의 유명 여성 진행자인 맥인 켈리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토론회에서 켈리 진행자가 트럼프 후보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문제 삼자 트럼프는 그 뒤 켈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半岛和平稳定是目标。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자 회담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할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에 견해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where we can.
케리 장관은 유엔 대북 제재 영역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그런 위험에 대처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경제와 에너지, 식량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3원칙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겨냥해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비핵화를 다시 대화 궤도로 돌려놓는 데 있다며 미국의 초강력 제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당초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오후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핵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602-1 형식의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누군가를 고립시키자는 것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가 이란을 고립시키려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란은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며 북한에 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은 육자회담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попытки это сделать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последние года тр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서방 측 참가자들은 모든 종류의 유연한 접근법을 거부하고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의미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남북한이 비핵화하고 미국도 남한의 핵 전력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직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확신이 없다며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견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Мы не уверены, что это было испытание водородной бомбы. Если бы это было так, это означало бы, среди прочего, что резолюция...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북한으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물자 도입을 강력히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수소폭탄 제작에 필요한 추가적 재료나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이고 진전된 핵 군사 프로그램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중국 등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국인 억류 역시 북한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지난 8일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고 자국민에게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매우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야기된 불확실한 안보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영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2012년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시도를 두 차례 했을 뿐 아니라 핵실험 역시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달 6일 또다시 핵실험을 했다면서 복수의 추가 실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공관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자국민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현지에서 캐나다의 이익보고국 역할을 하지만 억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사 접근 등 신속한 도움을 주기 매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12일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면서 자국민에게 남북한 간 긴장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할 경우 사전 혹은 여행 중 한반도 상황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핵실험 당일인 6일 외교부 웹사이트 북한 여행 정보 페이지에 핵실험 사실을 즉각 추가하고 여행자들에게 북한의 정치적 안보 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최근 또다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태와 관련해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우려와 주의를 당부하는 정부의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생 완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독일 외무부는 지난해 말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를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매서운 수사를 구사하고 한반도를 핵전쟁 전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복수의 외국인이 적대 혐의로 체포됐었다며 독일인이 억류된 적은 아직 없지만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하원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지 2주 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외교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이날 심의할 안건으로 하원을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주 하원안이 아닌 상원 자체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심의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위원회가 어떤 안을 심의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심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제재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 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벤 카딘 민주당 간사도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은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마크 커크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마이클 베넷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을 줬고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제 제재 규정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류의 파멸을 경고하는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자정 3분 전으로 유지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경쟁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요 위협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6일 지구의 종말 시계를 밤 11시 57분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자정을 인류 멸망의 때로 가정해 이에 대한 근접 여부로 지구가 얼마나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측정합니다. 핵과학자 회보의 레이첼 브론슨 발행인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자들이 진지한 논의 끝에 시간을 자정 3분 전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lock remains at 3 minutes to midnight. It is the remains the closest it has been.
브론슨 발행인은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 불과 3분이 남은 건 지난 20년 사이 인류의 안전이 가장 큰 위험 상황에 계속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클라우스 핵과학자 회보 공동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는 인류의 안전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이 혼재된 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n spite of some positive news, in particular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the Paris climate accord, nuclear tens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have grow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more acute.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 등 일부 긍정적 소식들이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핵 상황은 더 악화됐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도 여전히 높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스 이사장은 이런 위험들을 낮추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선 북한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이 핵무기 확산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현대화에 투입하는 지출을 크게 줄이고 핵 군축 노력을 다시 북돋아야 하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간이 자정 3분 전으로 유지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핵과학자들뿐 아니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전직 미 고위관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핵 위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 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간 결정의 핵심은 핵무기와 기후변화, 사이버 등 여러 신기술로 인한 위협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올해 시간을 결정하는데 이사진과 노벨상 수상자 16명 등 자문단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말시계의 시침은 지난 70여 년 사이 21차례 조정됐습니다. 종말에 가장 근접한 때는 지난 1953년으로 미국과 옛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며 긴장이 높아져 자정 2분 전까지 다가갔었습니다. 반면 냉전이 끝났던 1991년은 밤 11시 43분으로 후퇴해 지구가 가장 안전했던 때로 기록됐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태국 정부 당국자가 태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이민국의 나타톤 프루스톤 국장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태국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방콕 포스트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태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3국으로 추방하기에 앞서 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태국에 매년 평균 약 2천 명의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들어오는 불법 입국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태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곧바로 경찰을 찾아가 체포되고 체포된 뒤에는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지금도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적어도 90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되어 있다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오스를 통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라오스와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톤 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다며 탈북자 북송이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조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포스트신문은 유엔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4년에는 46명의 탈북자가 태국에 왔지만 2010년에는 그 수가 약 2,5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으로 가고 극히 일부가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태국 내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과거 2, 3개월에서 지금은 2주일 정도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오는 데는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엄격해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경제협력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간 교역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간위원회가 2015년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26일 극동개발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량을 앞으로 1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량은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해 남북한 교역량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갈루슈카 장관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라진 하산 프로젝트가 지난해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15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등 이 사업이 2015년에 상업 운행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한국, 러시아는 이 사업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을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시범 운송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6일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줄고 주민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며 이런 상황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특히 가뭄 피해 지역 어린이들 가운데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72%나 증가했고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해 가임 여성과 임산부,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여 명에게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2만 5천여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비축해놓고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500만 달러가 식수와 위생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주민 25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100만여 명에게 식수와 물통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여 명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 사업에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과 함께 1년에 2번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구충제와 비타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책정했던 2,2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10월 말 기준으로 850만 달러만이 모금돼 사업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149개 군에서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치료 활동을 벌여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만여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 지원 대상의 47%인 임산부와 수유모 33만여 명에게 복합 영양제를 지원하고 99% 수준인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 86만여 명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10만여 명에게 수질 정화제 등을 제공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웨이는 2015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천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지국 김환용 기자입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먼저 칼기 납치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 나이 2살 때였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의 국내소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에 북한의 고정관처 조창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사건입니다. 북한은 그 1970년도 2월 4일 날 전원 송환을 약속을 해주었는데 돌연 약속을 어기고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을 하고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분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그 황 대표께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 6월 달에 그 북한이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생사하긴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 11인과 그 생사화인과 송화를 위한 편지를 이제 보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거절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한적십자 총재명을 해가지고 북한 적십자사에 전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 유엔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 실종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를 하면서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A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 11인의 생사인과 송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MBC PD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고요. 비행기를 탑승하게 된 이유도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신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네, 출장 중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납치된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군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버님을 포함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당시 1970년도 2월 14일 날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그 북한이 이제 억류하고 있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의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의거 입북한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당시에 그렇다면 그 제3국과 제3자를 통해서 자유의사만 확인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요. 북한은 이조차도 거절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 달에 생사 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생사조차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저희 가족회가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요. 과거의 사건이다. 1969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냉정한 반문에 굉장히 큰 장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행 중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놓지도 못하고 진행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선상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북한이 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서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과거에 69년대 발생된 칼기 사건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정부 측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의 아버지와 나머지 분들에 관해서 신병 인도를 북한 측에 제안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엔도 이 문제에 지금 관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측에서는 지금 그 유엔 인권 이사회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서는 2012년도 그 5월 9일자로 북한의 이제 그 거짓 답변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북한 측에다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똑같은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또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비행기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전 세계 단 한 건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망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비록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이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희 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그 특히 악랄한 인권 유린 행위로 용서받지 못할 더 큰 범죄 행위로 좀 바라보면서 지금 뭔가 좀 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맞았습니다. 황 대표께서 이 문제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소망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2001년도 제3차 이상가족 상봉에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 이우덕 씨와 상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생사하긴 불가라고 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사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평양 근교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또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히지 못했는데 제3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 대표 황인철 대표로부터 올해 소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서울지국 김환용 기자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나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정상으로서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웬 푸종 서기장이 재선출된 소식, 그리고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3주 넘게 정부 건물을 점거했던 무장 시위대가 결국 체포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유럽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예, 로하니 대통령이 이란 정상으로는 거의 20년 만에 유럽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이란은 특히 지난해 주요 6개국과 핵 협상을 타결했고요. 이어서 합의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최근 핵 관련 제재들이 해제됐는데요.
네.
예, 이번 방문도 그동안의 제재로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바티칸에 이어서 오늘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번 방문에 정부 강요들과 함께 기업인 등 재계인사 100여 명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때문인지 첫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도 대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맞춰서 두 나라가 총 18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주로 어떤 분야의 계약을 체결했죠?
예, 석유 생산 시설과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 건설 사업 등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총 184억 달러 규모의 계약 중에서 예, 굵직한 것을 보면요. 송유관과 석유 생산 시설 건설 사업이 예,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철강 분야가 최대 63억 달러, 그리고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 건설에 43억 달러 등입니다.
네.
예,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을 국빈으로 크게 환대했는데요. 두 정상은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고요. 또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늘려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자,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핵 관련 제재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이번에 그 제재가 이제 해제되면서 이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로하니 대통령도 직접 이 핵 합의와 제재 해제로 이란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예.
예, 또 8% 경제 성장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의 목적 역시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동시에 성장과 개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전환기를 맞은 이란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이탈리아 기업인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안정된 나라라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방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로하니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바티칸 교황 관저에서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 대통령과 이 로마 카톨릭을 이끄는 교황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40분간의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이 대화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막고 또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교의 공통된 가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로하니 대통령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예, 이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주로 단골로 하던 말인데요. 이번에는 이란 대통령이 교황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지도자와 로마 카톨릭 교황의 만남 역시 199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자,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바티칸에 이어서 오늘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요?
예, 파리 엘리제 궁에서 환영식에 이어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달리 로하니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보다는 좀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경제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올란드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국제무대에 복귀는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또 사우디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죠.
맞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란이 프랑스에서 대형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앞서서 이란 정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예, 프랑스에 본부를 둔 에어버스사 여객기 114대 구매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로 이 노후한 여객기들의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새로운 여객기 도입이 시급한데요. 이란 의회 내 이 관련 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총 500여 대의 여객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또 핵 관련 제재가 풀리면서 이 외국에서 환수하게 될 자금을 외국 계좌에 계속 보관하면서 여객기 구매 등 이 수입 대금 결제에 사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베트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응웬 푸종 서기장이 재선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이자 앞으로 5년 임기에 새 지도부를 이끌게 될 차기 서기장의 이 쫑 현 서기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쫑 서기장은 친중국 성향의 이 온건 중도파인데요. 지난 2011년 서기장 자리에 처음 올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응웬 푸종 서기장보다는 미국과 좀 더 가깝고 또 개혁파인 응웬 던중 총리는 물러나기로 했죠.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 총리는 중앙집행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는데요. 이 베트남은 180명 중앙집행위원 중에 16명의 정치국원을 뽑고 이 중에서 서기장, 총리 등 이 국가 지도부를 선출하기 때문에 중 총리의 중앙집행위원 사퇴는 이 총리 퇴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 중 총리는 앞서서 서기장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던 인물인데 돌연 물러났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응웬 던중 총리는 10년 동안 이 총리로 재직하면서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요. 또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6%대 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 부정부패, 국영기업들의 부실화 같은 것도 나타났는데요.
예.
예, 지도부 내의 친중국 성향의 보수적인 인사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응웬 던중 총리도 퇴임을 결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응웬 푸종 서기장은 이번 전당대회 발언이 눈길을 끄는데요. 공산주의 이념 약화와 부패, 관료주의, 방만함 등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의 길은 베트남 현실에 여전히 적합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쫑 서기장은 재임에 성공하고 또 쫑 총리는 물러나게 되면서 이 그동안의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제동이 걸린다기보다는 이 개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요. 정책 재점검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총리로는 중총리와 함께 개혁 정책을 추진한 응앤수원푹 부총리가 내정된 것도 이 개혁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지난 1월 2일이죠.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그동안 3주 넘게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시위 지도자들이 체포됐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어제 무장 민병대 지도자인 에먼 번디와 또 형 라이언 번디 등 7명을 체포했습니다. 에먼 번디 일행은 어제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FBI 요원들과 경찰에 의해서 저지됐는데요.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총격전이 벌어져서 무장 시위대원 한 명이 숨지고요.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 번디 형제와 다른 세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국은 나중에 다른 시위대원 두 명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네. 그동안 당국이 다소 관망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마침내 행동이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1993년에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있었던 사태가 재현되는 걸 우려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이 텍사스 웨이코 사건이라면은 이 사교 집단인 다윗교의 농성을 풀기 위해서 이 당국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했다가 76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자꾸 길어지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FBI에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무장한 시위대가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이유는 뭘까요?
예, 이들은 이 연방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연방정부는 이 공유지 사용 문제로 서부에 있는 목장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서부 13개 주의 경우 연방정부 소유지가 적게는 20%, 이 많게는 85%에 달합니다. 목장주들은 이 연방 소유지를 지방정부에 넘길 걸 요구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드와이트 해먼드 부자가 있습니다.
네. 이 드와이트 해먼드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인데
네.
연방정부의 소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먼드 부자는 지난 2001년과 2006년에 연방정부 소유지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각 3개월 또 1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에 연방판사가 항소심에서 이들의 복역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재수감을 명령한 겁니다. 연방 소유지에 대한 방화죄는 최소한 이 형량이 5년인데요. 이를 채워야 한다는 거였죠.
예.
예, 그러자 지난 2일 이 에먼 번디가 이끄는 무장 시위대가 이 해먼드 부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멀루아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이 본부 건물을 점거한 겁니다.
네. 이 무장 시위대가 요구한 것은 해먼드 부자의 석방이었는데 정작 네. 그 해먼드 부자는 시위대 행동이 달갑지 않다 이런 반응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이들이 대변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
예, 지난 4일 결국 순순히 교도소에 가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몇 년이든지 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해왔고요. 해먼드 부자는 하지만 재판에서 일부러 방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침입식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산불에 맞불을 놓기 위해 이 소유지에 불을 질렀는데 의도치 않게 연방정부 소유지로 불이 번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연방수사국은 이들이 무력 사용, 협박, 위협으로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시위 지도자인 에먼 번디의 형 라이언 번디가 이 체포 과정에서 가벼운 총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시위대 대변인 역할을 해온 로버트 라보이 피니컴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시위를 주도한 번디 형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번디 형제는 네바다주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요. 지난 2014년에 아버지 클라이븐 번디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립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번디 가족이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10년 넘게 불법 방목을 해왔는데요. 연방토지관리국이 이 가족이 소유하는 가축을 공유지에서 내보내려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번디 가족은 연방정부관리가 해당 구역에 들어오면 총을 쏘겠다고 대치했고요. 결국 연방정부 당국에 물러나는 것으로 당시 사태가 일단락됐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7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 먼 바다에서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에 북중 간 교역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양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쿠바 정부기관들의 미국 상품 수출이 처음으로 허용된다며 이로써 쿠바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부 규제 분야인 농산품과 역사유물, 교육상품, 가공식품, 공공보건상품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을 쿠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농업 품목의 경우 신용판매도 가능해집니다. 또 쿠바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영화와 TV 프로그램 촬영, 마케팅 활동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는 이 밖에도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 노선 취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기술 교류도 반영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이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이란은 최근 핵합의 이행으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상황이어서 로하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중 양국 간 여러 무역협약들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특히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00여 대를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이탈리아에서 마테오 렌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도 면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늘 연례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가 91점으로 청렴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90점으로 공동 2위, 뉴질랜드는 88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 홍콩과 일본이 75점으로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한국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 3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소말리아는 각각 8점으로 청렴도 순위가 가장 낮은 부패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이날 전세계 자유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50개 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리아와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 소말리아, 북한 등을 최악의 자유 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마 총통이 음력 설을 앞두고 타이완 군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내일 병력이 주둔해 있는 타이핑 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핑 섬은 중국과 타이완 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속해 있으며 현재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곳에 새 등대를 건립하고 활주로와 항만을 확장하는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일 미국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이오와주에서 상이용사들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토론회 시청률은 저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폭스뉴스의 유명 여성 진행자인 매긴 켈리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토론회에서 켈리 진행자가 트럼프 후보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문제 삼자 트럼프는 그 뒤 켈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